오늘 아침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설교는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고자 했을 때 아마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뚜렷했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가리키는 영단어 destination에는 destiny, 운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어로 인해 destination에는 최종적,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 되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선택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되고 최종적으로 영화로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타락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신앙에 내재된 진리란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 희생이 죄성을 지는 모든 자들을 위함이 아닌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즉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구원을 받도록 선택되고 예정된 백성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의 작고 제한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신비입니다. 선택과 예정론에 관한 가르침은 또한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높이는 다른 가르침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진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하여 말한 바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아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도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이 교리를 접했을 때 한동안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저는 때때로 다른 이들의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듣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아주 가난하셨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가정예배나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게 된 것이 아주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러한 간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성경을 읽게 된 계기와 제 간증은 앞서 말한 간증의 내용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의 부모님은 사업에 관심과 야망이 크신 분들이셨습니다. 자주 말다툼을 하셨고 저는 단 하루도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고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싱가포르 대학에 신입생으로 막 입학할 때였습니다. 저는 4명의 기독교인 친구들과 친해졌는데요. 그 당시 매주 월요일마다 그 4명의 친구들은 대학 내에 있는 한 건물의 계단에서 2시간 정도씩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소외감을 느껴 그 친구들에게 나도 참여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사고 생애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때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잘못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내 인생의 어두운 시기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밝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음에도 저는 영적으로 어두웠었기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마도 제 신앙의 상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시할 수 없었던 너무나 많은 어두움과 직시할 수 없었던 너무나 많은 빛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제 생각에 그 논쟁의 중심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사람이 스스로 믿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혹 받아들이려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예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지 않을 어떤 이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그룹 가운데 속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들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바울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아멘.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선택하시고 또 어떤 이는 선택하시지 않으시는 그 근거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누군가는 배척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지시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자녀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이렇듯 여러분들은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많은 논쟁을 낳는지에 대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를 결코 부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선택된 자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축복의 노래이자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보면 그것은 한 문장으로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과 찬양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바울의 심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예정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러한 질문과 의구심에 답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의해 타락된 인간이고 그래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의 토론이나 논쟁 혹은 철학적 추론으로는 그 답이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런 육적인 생각으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약 42년 전 제가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때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틀에 박힌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생각이 악한 육적인 생각에 근거를 둔 성경에 대한 낮은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정의롭지도 또 공평하지도 않은 처사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충 읽다 보면 그 안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됨을 말해줍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성경 속의 말씀을 설교함에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저에게 맡겨진 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마주하고 있는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 성실히 성경을 볼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대하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뉴질랜드를 198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대학 친구들과 함께 4명이서 캠퍼밴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남섬을 여행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저는 캠핑장에서 다른 싱가포르 여행객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행의 끝자락에 있었고 일주일 만에 북섬과 남섬을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행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그분들께 남섬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장소인 테아나우 호수에 대해 그곳이 그렇게 좋다던데 정말인가요? 정말 가볼 만한 곳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테아나우 호수에 가긴 갔었지만 한밤에 그곳을 지나쳐가서 그곳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한 정보는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도 받아들이기까지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그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으로서 경건함에 도달하기 위한 삶의 여정을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경건함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보다 더 깊은 성경의 이해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몇몇 신학자들은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성경 지식만을 채워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움으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지식의 욕구를 충족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성경을 문장으로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선택해 주심과 구원해 주심에 관한 감사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택과 예정에 관해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성경이 때로는 계시의 목소리와 영감의 목소리로 달콤하고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에 성경은 우리의 이해와 교화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믿음을 더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설교를 뒷받침해 줄 몇몇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선택과 예정에 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또한 신학자도 이 진리의 기원이 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믿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선택에 관한 예정하심이 주권적 하나님의 결정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많은 규례들의 결정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뜻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우주창조, 인류 구원의 계획,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의 목적을 가지시거나 계율을 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행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는 확신과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실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 자신이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에 선포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7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35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이며 성경을 통해 그 뜻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행사하시며 자신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여줄 자들을 선택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시달리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로부터 자신이 치유하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뜻에 대해 이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 4장 14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의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에 관한 소식이 전해진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장하신 나사렛으로 가셨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책을 건너받았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셨다고 기록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 구절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20절에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이러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과연 요셉일까라고 의문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막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같은 이적과 병고침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며 그곳에서 성장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권에 대해 자신이 축복하시고 병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자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한 과부에게 뿐이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결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6절에 엘리야가 오직 한 도시 시돈 땅의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졌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중 한 사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치유하고자 하는 자를 자신이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설교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이가 아닌 일부를 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회당 안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듯 나사렛에서도 많은 이를 치유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치유하는 문제를 그들이 결정할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을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결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8절과 29절 안에 그 회당 안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의 가장 경건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결과에 불공평하다고 여기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를 예정하셨는지 또 왜 누군가는 선택하신 반면에 누군가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의문을 가질 권리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와 긍휼을 보이실 이들을 정하셨다는 것에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서 사람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하심이 그분의 전능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어떠한 것에도 제한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지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결정을 겸손히 따르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을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지으셨고 평안도 만드셨고 그리고 악에 대한 징계도 역시 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들조차도 다스리십니다. 이제껏 나열했던 말씀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선택된 자들의 최종 단계 영화의 단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분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디도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 안에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칭의를 그 첫 단계로 언급하며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반드시 성실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룩한 성령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다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의 의지가 완벽하게 적용된 선택의 계획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역의 첫 번째 목표점인 칭의에 덧붙여서 바울은 그의 사역의 또 다른 목적인 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선택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선택되고 또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인정하며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의 세 번째 이유이자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선택된 자들이 자신들을 경건함에 훈련함에 따라 그들이 이룰 영화에 관하여서도 영생의 소망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의 바울의 사역 안에서 바울은 그 택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경건함을 훈련하며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를 구원의 3단계, 즉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여행의 영광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은 이어서 한 사실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이해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2절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점이 창세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초도 역시 세워지기 전에 하신 약속인데 당연히 그 시점은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시기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디도서 1장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겠습니까? 또 무슨 목적으로 이 약속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같이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했던 마지막 말들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마지막 시간에 대하여 아들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해 의도하신 것들이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며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속한 이들을 성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창세전에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인함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도서 1장 2절에서와 같이 영원전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로 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분의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완벽한 아들을 위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씻기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화되어져 가며 그 종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까? 우리 육체에 속한 그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의 우리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칭의를 얻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위에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아오는 자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우 훌륭한 거룩한 창조물이기에 또는 매우 매력적이기에 또는 성경의 지식을 다 알고 있기에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미 예정하시어 선택하고 부르신 그렇게 자신에게 인도된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의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서기로의 문답의 첫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경건함을 단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몇몇을 그 아들,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 부르시고 우리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완벽한 선물은 성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놀랍도록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천상 축제에 참여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소리지르며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42년 전 저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예정과 선택하셨음을 깊은 감사와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성경의 말씀은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전에 예정과 선택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려면 깊은 신앙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면서 이것에 대하여 받아주셨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하셨습니다. 결국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사람들의 논쟁거리나 또는 사람들의 이해를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놔야 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가르침은 우리로 무한하시고 그 생각이 신비로우신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기에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찬양받아 마땅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진리를 그저 논쟁거리나 논란거리로 취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를 지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